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14절. 저희가 5절 한 절만 함께 크게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1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10절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서로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다 하셨을 텐데 그래도 해피 이스터 인사 한번 하시죠. 해피 이스터입니다. 아들 해피 이스터. 네, 복된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성경이 저희를 향하여 부활생명이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부활생명인지 먼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이 부활생명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말은 뿌듯하고 좋은데 내용은 사실 별로 그렇지가 못합니다. 각오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이 이렇게 선언하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선언에 의하면 저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부활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나 평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부활생명인 것이 맞습니다. 믿으시나요? 에베소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도 성도는 다만 죄사함을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고 일으킨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믿어지세요? 믿어지지 않죠? 다른 분은 믿어지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사는 모습을 볼 때 이런 말씀은 참 믿기 힘든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며 기대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생명이라는 이 성경의 선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믿음대로 살아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저희 교회 단톡방에 링크도 해드렸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설교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한대요. 그분이. 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다들 조용히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된 것은 소금의 역할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자동으로 소금이 됩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아멘 한대요. 그럼 또 질문을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은 소금의 맛을 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또 잠잠해진대. 그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자 이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이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니까 그거 살자 이거죠. 그런데 왜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빛의 역할을 못하는지 목사님 이렇게 지적해요. 이미 소금이고 빛인데 자신들이 이미 소금이고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몰라서 자꾸 소금이 되는 자격을 갖추려고 하고 빛이 되는 자격을 갖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늘 자격을 갖추자, 자격을 갖추자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는 이렇게 해서 소금의 역할을 했습니다라는 간증들을 들으면서 자꾸 소금이 되는 방법을 리뷰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하러, 빛의 역할을 하러 세상에 나가지 못한다. 방금 본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의 풍성하심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고 이미 부활했죠. 일으킴을 받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일으킴까지 받았어요. 더구나 이게 상상이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세상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대요. 그런데 이것을 놓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빛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빛이 어떻게 하면 빛이 될 수 있을까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갇혀서 소금이 부서져서 녹아서 맛을 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덩어리를 이루고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소금인 걸 알지 못하느냐, 빛인 걸 알지 못하느냐 핀잔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빛이 되어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빛인 거 모르냐, 너희가 소금인 거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부활주일에 맞게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믿어야 부활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부활 생명으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자들로 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자기가 부활 생명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가끔 제 첫째가요, 어릴 때 흉내를 내요. 아빠가 가서 뭐 하자 그러는데 그거 하기 싫을 때, 어릴 때 흉내를 내요. 잉! 잉! 싫어! 안 해! 덩치는 산만한 놈이 나무 좀 자르자 그래. 잉! 잉! 안 해! 싫어! 듣기 편하신가요?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집에 나무가 너무 많아서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고요. 해마다 반복이 돼요. 저도 아주 죽겠어요, 이제는. 애들이 처음엔 잘 도와줬어요. 지금도 잘 도와줍니다. 다만 지쳐서 하기 싫은 순간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 큰 청년이 되었으면 이렇게 의성으로 대답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오늘은 제가 저도 할 일이 좀 많습니다. 다른 날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은 저를 좀 그냥 놓아두시죠.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죠. 그게 큰 거잖아요.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우리가 덜 컸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모르게 어린애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보게 되면요, 이렇게 행동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잉을 그만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못난 허물을 벗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삶 자체가 사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따로 주어질 수 있지만 우선은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사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하는 것으로 사명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명이 된 우리의 삶이 가져야 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부활 생명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요, 부활을 말할 때마다 앞에 마치 조건과도 같이 꼭 먼저 오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음을 먼저 말씀하시고요. 에베소서에서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뜻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라고 말씀하시며 죽음을 늘 먼저 앞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역시도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흔히 이런 말 하죠. 죄에 죽고 경건과 거룩함에 살아야 한다. 이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죽어야 하는지는 각자가 가진 인생이 다르듯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는 것은 모두에게 분명히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왜 죽음이 첫째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아마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왜 3년만 사역하셨을까요? 왜 3년만 사역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죠? 예수님의 능력은 대단했잖아요. 병을 고치는 건 뭐 너무 흔한 일이었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잖아요. 자연을 명령하셨잖아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가진 것 없는 자리에서 5천명을 먹이셨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였잖아요. 이런 분이 3년만 하시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닌가요? 20년, 30년 사역하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10분의 1밖에 안 됐다고 해도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 많이 오랫동안 증명할 수 있었을 테고, 그럼 혹시 압니까? 오늘날 저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할지. 그런데 그 큰 능력을 가지고도 왜 딸랑 고작 3년만 하셨냐 이거죠. 제가 말을 어렵게 하나요? 답을 다 아시는데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들 앉아계시는데. 질문을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20년, 30년 동안 계속 가르치신다면 그럼 언제 죽나요? 언제 죽나요? 언제 죽고 언제 부활하나요? 여러분, 이 죽음을 피하자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이 죽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로다. 엄청 심한 꾸중이었고 심각한 꾸중이기도 했습니다. 이 꾸중이요, 나중에 반복이 돼요. 언제 반복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가 된 제자들을 만날 때 이 꾸중이 반복이 돼요. 다른 뉘앙스로 반복이 돼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으시겠어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에 대한 물음이겠습니까? 여기엔 뜻이 있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 편한 대로, 너 살고 싶은 대로 이렇게 혼자 숨어서 살면 그만이라는 말이냐? 그런 뜻이죠. 너 나를 사랑한다면 너도 죽으러 가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무서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제게는 질문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로다라는 꾸중이 다른 말로 베드로를 찌르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의 마지막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너 가서 죽어라. 그러시죠. 이렇게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있어요. 가서 죽는 것으로 부활 생명을 만들어야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가? 나는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가? 만일 우리의 대답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면 그럼 가서 죽어야 할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죽음을 기다리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가서 죽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는 것으로 돌려놓아야 하고 회복시켜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끊어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대물림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서 몸소 죽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뭔 자리인지는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게 죽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미 부활한 자로 더 이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미 부활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각오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랬던 것처럼 아유, 죽을 놈이 죽었는데 뭔 상관이야? 라고들 얘기하죠.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애써 힘들게 죽었더니 죽을 놈 죽은 거래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혼자 죽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죽는 자리에서도 수없이 많은 조롱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옆에서 같이 숨이 넘어가는 놈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죽음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괴롭고 외롭고 억울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돌아왔죠. 제가 젊었을 때요, 가장 좋아한 말씀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그 일이 내 손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그건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인류의 역사에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여전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이 존재하나요?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요, 한때 선교의 주역이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이, 그 후손들이 지금 믿음을 떠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보는 한편의, 모두는 아니지만 한편의 현실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큼 복음이 거부되는 것도 많아집니다. 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으로 온 땅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전에는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땅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한 분의 외롭고 억울한 죽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부르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용납하시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온 세상을 덮은 거죠. 다시 말해 덮는다는 것은 숫자의 문제이거나 세력의 문제이거나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와 같이 이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난 삶의 모습들을 끊어내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어야 살리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서는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 네 옛사람을 죽이는 자리로 돌아가 죽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건 3년으로 좋겠고요. 그 후로는 죽으신 겁니다. 이 죽음이 부활을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아까 나는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 돌아가서요.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설교는 잘 아시겠지만 산상설교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설교는 팔복에서 이어지는 설교의 일부입니다. 독립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로 이어지는 설교의 끝이 소금과 빛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인생이 풍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힘없는 작은 나라의 백성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은 모두 삶의 무거운 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혹은 각자가 가지는 모자란 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들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온유는 참 좋은 성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름을 온유라고 짓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어디선가 들었는데요. 저도 제 친구 중에 아주 온유한 친구 한 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온유해서 다른 친구들의 얘기를 다 잘 들어주고 중간에서 화합하는 역할을 잘했습니다. 성실하기까지 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 친구를 중심으로 늘 모였어요. 그 친구를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을 서로 자꾸 욕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가운데서 다 듣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 자신은요,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한 번은 제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남에게 떳떳하게 변명해 본 적이 없대요. 자기를 위해서 싸워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제가 부럽다고 했어요. 왜 제가 부러운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그 온유하다는 것이 본인에게는 경우에 따라서 아픔이 됩니다.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복이 된대요. 그리고 말씀이 소금과 빛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그 복된 삶을 살아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역할을 놓치지 말아라.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복된 삶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잊지 않고 주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박해받는 삶, 후회로 가득한 삶, 살고 싶지 않은 삶, 억울한 삶, 그 삶이 바로 빛의 자리에서 빛을 내는 삶이며 짠맛을 내어 부패를 막는 삶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갈 데 없는 백성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지금 복받고 살고 있는 거 알고 있느냐?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는 자리에 있는데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복과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따로 읽으면 주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동원령이 되기 쉬운 말씀인데요. 동원령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억울한 삶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삶이 억울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이 되게 하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억울함을 넘어 원통함을 넘어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성찬에 참여하며 읽은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1장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어디에선가는 다시 예수를 죽이는 것이니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들으면 두렵지 않으십니까? 죄를 지어서 다시 형벌을 받을까봐 두려운 게 아닙니다. 샤워를 하고 다시 더러운 옷을 주워 입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런 신앙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씻고 나서 혹시 더러운 거 주워 입지 않나 더러운 두려운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복되고 즐겁고 감사한 인생을 원하기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할까봐 겁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런 말씀 위에서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주님은 왜 죽어야만 하셨는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에서 함께 죽고 그의 살으심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생명을 낳는 일이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깊이 고민하시는 복된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저희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거를 우리의 자랑과 교만으로 가져다 쓰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이 시간 먼저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읽기를 소망합니다. 잘 읽어서 그 말씀들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일하심이 주님의 다시 사심을 기뻐하며 그 사심을 위해 죽으셔야 했음을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새 생명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그리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길 주원하옵나이다. 아멘.